안녕하세요. 김덕희 후배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대체 뭔 소리 한 거야?
역사라고 해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지난
돌덩어리가 있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는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역사학으로기도 합니다. 이 역사학, 네, 그 다음에 고고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역사를 누가 썼느냐, 그 다음에 어떤 생각과 철학에 따라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오늘 대중학 시대의 교회의 하나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번 휴양에 여기 와서 이제 휴양에 같이 말씀도 듣고 하고 이제 내일모레 또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고 나서 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각자 역사 기록을 쭉 쓰실 수가 있어요. 제 생각해보자. 이번 2019년도 동해침례교회가 우리 국제중앙교회의 휴양에는 어땠을까?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2019년도 휴양에가 평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각각이.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일어난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걸 누가 기술했느냐, 어떻게 어떤 생각과 철학에 따라 했느냐, 다양한 역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신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휴양이 끝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아 이번 휴양에 너무 은혜로웠고 내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어. 그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 그 아까 누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정리하셨고요.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평가하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입니다. 네, 옛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너무 오래된 옛날이나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조합해보면 유대에서 유대까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자기가 쳐들어왔던 거를 기록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역사 써놨어요. 그거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술하셨던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부하국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기여한 이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합이 사실은 그 세상 역사를 찾아보면 사실 전쟁을 상당히 잘하고 통솔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저 왕이 가나안 열두 국가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의 당시에 살라메스 살라메스 2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저 큰 나라의 대부는 아합 왕이 무찔렀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베나닷 군대를 두 번이나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성경에서는 저 연합군, 저 살만넷을 물리친 건 기록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거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를 일부러 모르시고 저희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깜빡하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역사를 기록하실 때 저거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베나닷을 물리치는 사건이 중요했었습니다. 또 하나, 아시리아의 사비리 왕은 히스기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두 번 침공을 했어요. 주전 722년경에 한번 침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한참이 지나서 2차 침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나나요? 우리 성경에 지금 본 그 첫 사례님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거 어떤 거 같으세요? 네, 1차 침공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차 침공은 성경에 아예 기록 쫓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걸 기록한 목적에 따라 굳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된 이 역사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관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그 완전하신 관점, 하나님이 완전한 그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바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술하실 때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난 순서대로 뒤죽박죽 기술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열왕기는 열왕기대로,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각각의 그 목적에 맞춰서 기록을 하셨고 그 목적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점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점들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만이 유일한 그 완전한 관점이라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사실 수많은 역사 관점들이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역사에 대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완전한 관점임을 우리가 생각해서 봐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상의 역사는 그럼 믿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록하신 성경상의 역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두 구절을 썼어요. 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신뢰할만한 것이냐, 뒤에 계신 분 좀 죄송해요. 이게 좀 글자가 작을 수 있지만 안 보이시는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의 신뢰성도 이제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완전한다라는 문제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가설을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오류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는 단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완전한다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것은 사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아,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모호한가? 아, 뭐 똑같은 말 아니야?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제가 기술해봤습니다. 성경은 아 이런 이슈 때문에 또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성이나 과학의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상 사람들은 빅뱅 때문에 뭐 우주가 아주 오래됐다는데 성경은 뭐 6천년밖에 안 됐어요. 또 뭐가 있죠? 뭐 고고학에서는 이렇다는데 성경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옳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경상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개개의 이슈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창조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 창조과학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 그 영역이에요. 창조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은 이슈들이 아 이것도 성경이 맞고 이것도 성경이 옳고 이것도 성경이 옳다고 해서 아직 있지도 않은 밝혀지지도 않은 뭔지도 모르는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다 옳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경험론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봐야 돼요.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도 함께 창조과학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싶었고 그거의 증거를 찾고 싶었지만 두 개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들어가서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논쟁 중에 두 가지로 좀 투영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의 구약이었는데 예, 성경상의 아담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됐나 이런 성경상의 전체적인 구약 연대에 대한 이슈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성경이 옳은 것이냐 신뢰할만한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 성경상 구약 연대는 결국은 진화론적인 역사관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 봤다라고 하나 유식하신 박사님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필평학적인 역사 간의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직접 성경 구약연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네, 식사하시고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 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더라? 원수가 이것을 해야 할 거다. 지금 들고 계신 분은 원수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할 거다. 성경의 역사 관점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주전 400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한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 정도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저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반면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138억년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다 호모사피엔스예요. 네.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한 10만 년 전에 있었다. 10만 년 전부터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번쩍번쩍. 원소가 이것을 할지 못하도록,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저희, 이 밑에가 약간.
머리가
광고 시간.
끊어요?
아니요. 성경. 사회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저도 늘 궁금했어요. 이게 맨날 이런 거 사실, 이거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이거 정말 박사님들도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와닿던 게 뭐냐면, 인간이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 뭐, 동굴에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스페인의 아이타미야 동굴에서 뭐 몇만 년 전에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직접 남겨서 기록을 남겨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연대는 주전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자, 일단은 성경의 역사 관점부터 보시면 성경은 창조로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4000년입니다. 오, 그랬어? 눈빛이 제가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구약이 종결될 때까지 보면 한 4000년의 시간에 그 합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 책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끝날 때 저기 뭐죠? 요셉 때까지가 있으니까요. 창세기가 아주 길게 있습니다. 4000년이다 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1600년 정도가 돼요. 요거 뭐냐면 이거 인터넷에 보신 분도 있죠? 맨 위가 아담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로부터 930년을 살아서 여기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이 105년에 태어나서, 1000살 정도를, 아니죠? 그 창조로부터 한 1040년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쭉 합쳐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창조로부터 아담의 시작으로부터 한 1600년 정도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성경에 보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땅이 나뉘어진다거나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언어가 나뉘어지는 이런 고고학적인,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1600년이니까 예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24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주전 2400년경에 있었다라는 것이 누구의 관점이냐고요? 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어쨌든 이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주전 4000년이 한계선이에요. 4000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역사 관점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뒤에 있어요. 진화를 유전하기 가르치는 현생 인류의 이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밑에 혹시 보신 분들은 그냥 보세요. 이거, 요런 조사가 밝혀진 게 2006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06년에 전 세계에 한 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DNA를 채집을 해서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진화 유전학적으로 현생 인류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밝혀낸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2006년 전에도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아프리카 가가지고서는 뼈 발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시작해서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만 년쯤 전에 아프리카에서 탈출해서 근동,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지역에 한 10만 년 정도 전에 통과를 했고요. 유럽으로 한 4만 년 전에 이동을 해서 또 네안데르탈리 같은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고 또 아시아로도 좀 와서 보시면 4만 년쯤 전에 전 지구적으로 이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있는 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역사 관점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인간들이 한 4만 년쯤 전에 각지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의 나이가 백수십억 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성과들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에 성경과 마치 이렇게 상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비평 없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딱 결론만 전달이 돼서 그것을 바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빅뱅이라든가 태양계의 조성들 이런 것들은 계산되는 거예요. 수많은 수학적인 방식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되어진 거예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계산을 해서 하고요. 일반 대중들은 마치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데 사실 빅뱅 나이가 137.8억 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 계산은 일반인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주워놓고 한쪽 뒤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네? 그 사람들이 맞겠지 라고 내가 믿고자 하는 말을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주워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태양의 나이를 49.7억 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것도 수많은 가정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주워듣고 저게 맞다라고 믿음의 영역으로 그걸 소화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되어진 숫자에 대해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걷어내고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민을 하려고 하나를 뽑아봤어요. 기록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명의 한계선은 이게 주전 4000년 전으로 특정되어집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요즘 아시아 쪽에서 황하 문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니스 인더스강에 게니스강에 있는 인더스 문명이 있고 또 유프라티스강 티그리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에서 있던 이집트 문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4대 문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혹시 상세한 내용을 갖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은 더 뒷날이라 이건 따져볼 것도 없고 우리가 성경상에서도 또 관련이 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주전 4000년경에 이라크 남부 군소 남부에서 군소 도시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4000년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저기서 뭐 자꾸 돌멩이를 파내면서 주전 5000년 전 또는 주전 5500년 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연대기들은 대부분 다 그 방사는 그 아 뭐죠? 연대 기법들에 의해서 추정된 거고요. 그 시간의 계산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명의 한계선을 따져보면 주전 4000년이 한계예요. 세상 사람들도 주전 4000년 이상을 넘어가도 확실한 그 기록된 것들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인데 딱 주전 4000년에 제가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 C라고 되어 있으면 4000년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주전 4000년부터 도시국가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는 조금 빨라요. 그래서 불과 500년 뒤인 한 주전 3500년에 본격적인 왕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통일왕조가 주전 3100년 정도에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연대기에 의하면 주전 3100년도 사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집트에서 저렇게 세상적으로 역사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 안에서도 주전 4000년이라는 한계선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화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10수만 년 전에 아까 대초 그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또 중근도 이스라엘 중근을 지나갈 때가 한 12만 년에서 7, 8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수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한 4만 년 전에 정착한 그 호모사피엔스들이 그냥 거기서 살다가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문명이 일어난 거예요. 1, 2천 년 사이에 이게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수십만 년 단위에서 봤을 때 1, 2천 년은 사실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조용히 아무런 문명이나 기록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문명을 세웠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 아니 그렇게 살았을 때 조금 더 빨리 몇만 년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이하게 한 4000년쯤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거를 그 진화론적으로는 홍적세라고 하는 지질학적 기간의 마지막에 이제 빙하기가 있어요. 빙하기가 총 8번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8번이 정확하다. 아무튼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후퇴를 하면서 딱 그 따뜻한 요 지역이 사람들이 밀집이 되고 문명이 일어났다라고 빙하기의 후퇴에 대해서 어쨌든 근거를 대고 있지만 그 어떤 거라고요? 일단은 가설인 상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록에 남겨진 아까 그 기록에 남겨진 고대 문명들 몇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 세계 각지에 홍수 설화가 존재합니다. 사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잉카 문명이 발달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홍수로 예언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설화에 보면 새를 날려서 홍수의 끝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수가 다 끝난 뒤에 무지개가 터졌다는 기록이 의외로 전 세계 각지 영수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각지의 바벨탑 설화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문명에서 신의 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4대 문명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의 모습이 점차 이렇게 발전돼서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이 별 볼 일 없는 신이었다가 점점 능력이 하나씩 추가돼서 예를 들면 아주 뛰어난 신의 모습으로 나타냈던 그런 게 아니라 초기부터 그냥 아주 발전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신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인도 문명에서도 그 인도에서도 뭐 신이 있잖아요. 뭐죠? 살 무척에 묻고 예, 그 신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완성된 모습으로 딱 나온 경우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 그 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유 뭐뭐뭐뭐뭐라는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학자는 이제 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썼어요. 책을 이만큼은 파괴를 해가지고 자기 상상의 말을 막 폈어요. 신은 처음에 인간들이 이렇게 구석기 시대 때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 동굴 속에 숨어 살 때 이렇게 번개 뽕 치고 이러고 무서워서 떨다가 번개 치는데 뭐 거기서 무서워서 떨고 누구를 빌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이런 신의 단념들이 조금씩 생겨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사실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아직은 많이 못 찾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무한가의 어떤 이슈를 하나하나 따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각종의 이슈들이 하나씩 아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아 이거는 틀렸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나씩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것뿐입니다. 어쨌거나 각 문명에서의 신의 형성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혹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토테미즘 같은 것들 그 토테미즘은 아주 좀 낮은 수준의 신에 대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죠? 돌멩이도 신이고 예.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신에 대한 개념이 구석기 시대는 돌멩이 정도로 신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돌멩이보다 고개도 먼저 태양을 신으로 모시다가 이렇게 커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문명에서 토테미즘에서부터 완전한 신의 모습까지 하나의 세트로서 탁탁탁 등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결론을 보시면 성경의 완전성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법학으로 성경이 무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록에 의한 세상의 역사에 의하면 이 정도 확실한 것에 어떤 인간이 직접 탐구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기록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에 의해서는 성경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두 번째 챕터였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세 번째 장은 제가 길이를 좀 조정할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시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구약 연대만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장로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쭉 내려오다가 2400년 정도, 주전 2400년 정도에 성경 연대기에 나와있고요. 이때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또 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우루 갈대아우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갈대아우루, 그때가 치메로 왕국의 전성기였어요. 예, 아브라함이 우루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 우루 지역이 수메로 왕국, 제 3왕국이었습니다. 이 전성기 때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고, 요셉은 그 뒤로 한 100여 년 정도 뒤에, 아니죠. 정확히 한 200년이 걸리나요? 아무튼 요셉이 이동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여기 이집트로 갈 때 그때는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 때와 달리 왕권이 교체돼서 제2중간기를 거치고 있던 때였어요. 이 제2중간기는 그 중국으로 치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한족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난세 시대였는데 힉소스인들, 아시아인들이 이집트의 파워가 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이집트의 전통적인 이 수천 년에 걸친 전통적인 이집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통성이 약해서 반란을 이렇게 촉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 요소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요셉에서 우리 요셉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그 식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아주 매우 두려워하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출애굽은 또 왕조가 바뀌어서 이집트는 신왕국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게 100% 정확하진 않고요. 뭐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는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람세스 2세가 바로 이집트 전성기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라는 소설책을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람세스입니다. 아버지 세티 왕의 후계자로 왔는데 이때 출애굽이 일어났었고요. 아직 메소포타미아는 큰 뭐 이슈가 없던 때였습니다. 자, 성경판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이집트는 중간기로 다시 빠져도 혼돈으로 빠져들었고요.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로브아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데 저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집트는 이제 여기를 쇠락해 가기 시작을 했고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아시리아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곧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대체가 되게 됐고요. 신바빌론 제국 시절에 유다가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생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요 정도가 구약의 역사예요. 사실 이 뒤에 페르시아, 그리스 점령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로마 시대, 그거는 이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집트가 이게 나일강인데, 나일강의 위쪽이 하 이집트고, 아래쪽이 상 이집트입니다. 위가하고 아래가 하예요. 이집트인들을, 원래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봤어요. 우리 현재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는 세계 지도를 보려면 이렇게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을 위가 상, 아래쪽이 상, 위가 하 이집트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아주 폐쇄적이었어요. 이쪽은 사막이었고, 서쪽, 남쪽은 사막이었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이쪽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 나일강이 아주 규칙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 때문에 수영장이한테 혼났어요.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이거 다 말할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는 이게 사이,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가 이쪽이 아래쪽이 유프라테스가 이쪽에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형성된 문명인데요.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이쪽으로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뭐 나라가 좀 설망하나 와서 누가 짓밟고 가니까 강력한 왕조가 신아시리아 제국에 이르러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의 엄남도 불규칙이어가지고요. 바빌론 왕국은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바벨론 그 도시 있잖아요. 바벨론 도시 벨사살이 장치보리다가 끝장난 그 바벨론 도시를 강의 범람으로 한번 사이에 묻혀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손님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출애굽 때 고대 근동은 뭐 이렇게 있는데요. 가나안 땅,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영향력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가 됐고요, 요셉 때가 됐고, 출애굽 때도 역시 유사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큰 왕조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요즘 가나안에 있으면서 자기 요셉에게 너 네가 먼저 가, 나는 반대로 갈게. 가나안이 많이 이집트에 강한 영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왕국이 세워져 있다면 그 땅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아직은 어떤 세력이 잘 미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좀 더 지나서 사사시대와 그 다음에 통일왕 시대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빨간 부분이 사울왕 시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렌지색이 다윗왕이고요. 저 위에 하마시랑 표시된 저 위쪽까지,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가 솔로몬 시대 때 더 확장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오면 남쪽으로는 에시온 개벨이라는 여기 후에 아까 동영상 그 목사님 준비하신 영화 관객이 참 너무 없었는데, 두 분 보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홍해가 이집트 출애굽할 때 여기를 건넌 게 아니라 여기를 건넜다라고 아주 과학적으로 잘 증명했는데 홍해로 왔습니다. 이 에시온 개벨이라는 데 아래부터 그다음에 위로는 하마스를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 왕 시대의 왕국입니다. 사실 이스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이렇게 높진 않아요. 한 여기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하맛 지역까지 했지만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번창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은 이 나라들이 없었던 거였어요. 아직은 세력이 미약했었어요. 다윗이 아주 운이 좋았을 거예요. 반면에 후대에 유다의 왕들은 운이 나빠서 하필 옆에 엄청난 아시리아 같은 잔인하고 강력한 나라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운이 없어서 주변의 강대국들만 잔뜩 있는 이 틈바구니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시대의 번창을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아직 허락을 안 하셨던 거였어요. 이집트는 이미 쇠락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고 계시죠. 솔로몬이 시대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뉘어진 거 알고 계셨고 그 이후에 왕들이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 지역에서 신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창설을 해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 분노의 막대기로 쓰여지는 나라였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지역에서 아시리아, 아수르, 사실 아수르에서 이제 나중에 니느웨로 천도를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시작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 그 목적이 뭐였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이끌기 위한 그 큰 그림상에서 아시리아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살인 시절에 유다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예, 이제 아시리아는 자기 할 일을 끝내게 되죠. 아시리아의 한 150년간 수국을 지내서 신 바벨로니아 왕국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부폴라살이 나라를 세웠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전쟁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도 전에 이제 우리 다 이제 무찌르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20살에 왕이 되면서 갈그리스 전투를 해서 이제 이집트를 쫓아내고 나라를 갑자기 확 번성을 시킵니다. 이러한 일들 이제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남한국까지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포로기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 때 그리고 저기 뭐죠? 출애굽 다음 구출되신 신,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간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이제 말 안 들으면 잡아갈 거야. 이거를 요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서 처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요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백성,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멀리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수백 년 전에 이미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역사가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다음에 이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의 역사가들의 그 세상의 뭐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제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전쟁 잘하는 사람들 어차피 큰 도적일 뿐인데요. 큰 도적이고 큰 살인자일 뿐인데 그런 사람들은 찬양하고 칭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가나안의 작은 나라였던 유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뻗으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 역시 하나님께서 또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여기 메대와 여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네, 수산왕이 이쪽에 있었고요. 키루스 왕은 아버지는 페르시아인데 어머니가 메대 사람이어가지고 왕이 같이 왕이 됐다가 먼저 처벌리에 있는 이리아를 통합시키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듯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바벨론을 침공을 하게 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시대가 바로 이때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13장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천사를 붙잡고 있어서 21일 동안이나 방해를 받고 다니엘에게 도달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각 나라마다 각 어떤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요. 그 세상 권세 중에 항상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요. 바빌로니아 제국 뒤에도 아주 사악한 영이 있고요. 매대 뒤에도 사악한 용이 있고 페르시아 뒤에도 사악한 용이 있어요. 이 용들을 충고하는 존재는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 편끼리 싸워서 이렇게 하고 이거 멸망시키고 해서 사람들의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거에 방해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를 들 때 사실은 두 사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마귀가 혼자서 두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 이렇게 가면서 이 뒤에 이제 페르시아 뒤에는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또 차지하게 되고 그 뒤에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 우리가 개개인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아주 사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 특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과거에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성경에는 간단하게 있지만 수만 명이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우리들의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게 구약에 있는 역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이고요. 다시 처음 돌아가면 그 역사관이 우리가 다른 어떤 역사들보다 가장 먼저 신뢰해야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셨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역사를 기술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기록을 했겠어요. 자, 결론을 보면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 다양한 역사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 성경상의 역사는 믿을 만한 것인가? 다른 얘기는 어렵지만 기록에 의한 세상 역사는 성경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잘 생각해보니 어떻게가 좀 그러네요. 왜도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 역사를 기록하셨다라는 점입니다.